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로 논란이 큽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을 이끌고 법 관련 일들을 관장하는 자리인데요. 이 추 장관의 아들 문제가 논란이 된 건 그의 아들이 2017년 군복무를 할 당시 무릎 치료를 이유로 다른 병사보다 휴가를 더 많이 받았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당시 추 장관은 여당의 대표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휴가를 받는 과정에서 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추 장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최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의혹은 앞으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질 텐데요. 한국에서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고위 간부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특혜 의혹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됩니다.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규정이나 법을 어기면 어김없이 지탄을 받고 혐의가 엄중할 경우 법적 처벌도 받게 되는 거죠. 북한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국가 방역 체계가 격상돼서 전태호 방송원이 잠시 진행을 맡았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반갑습니다. 태연의 노래 행복하다라는 뜻의 해피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의 김민수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금 긴 장마 그리고 큰 물 그리고 최근 이어진 태풍 피해가 겹쳐서 북한이 올해 국가의 경제개혁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또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명의로 직접 평양에 있는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평양의 핵심 당원 12,000명에게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를 입은 함경 남북도에 급할 정도로 좀 큰 피해를 입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최근 수해 피해 현황 그리고 이게 북한 경제나 식량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북한이 공개한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6일에 밝힌 9호 태풍 마이삭 피해 현황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함경남도 그리고 함경북도 해안 연선지대에서 산림집이 천여 세대가 각각 파괴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를 안 하는데 이 적지 않은 공공 건물들 그리고 농경지들이 침수됐다고 피해 상황을 밝혔고요. 그리고 함경남도 단천에 검덕 그 광업 연합 기업소 큰 기업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의 대표적인 연 아연 생산 기지고 또 세계적인으로 이 마그네사이트라고 하는 광물 자원이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기업소도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고 이 피해 현황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일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피해도 초기 자료라고 밝혔는데 초기 현황 자료도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우선 검덕광업연합교소 그리고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 백바위광산에서 산림집만 한 2천여 세대가 파괴되거나 또 수십 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되거나 침수가 됐다고 하고요. 도로나 철길도 유실이 좀 크게 됐나 봅니다. 45개소에 6만 미터 도로가 유실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59개의 다리가 끊어졌고 31개소에서 3,500여 미터 구간의 철길 로반 그리고 두 개소에 1,130여 미터의 레일이 유실되면서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김 위원장이 밝혔고 그리고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침전지 언제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게 침전지가 아마 광물하면서 나오는 이런 하수도를 정화하는 그런 시설인데 여기도 파괴되고 수많은 설비들이 유실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9호 태풍으로 입은 그 피해 상황만 북한이 지금 밝힌 게 이 정도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태풍도 연달아 왔고 또 그 보고가 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이 피해 정도가 굉장히 크겠어요.
네,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한 달여 사이에 한국을 비롯해서 북한까지 영향을 준 태풍이 한 4개가 네. 연이어 왔습니다. 일단 9호 태풍 외에도 8월 초에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바람 이런 것보다는 수증기가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집중호우를 북한도 겪었고요. 그리고 8월 27일에 제8호 태풍 바비가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도를 강타를 해서 농경지가 침수가 됐고 이달 3일에 9호 태풍 마이사 강원도 함경도에 상륙을 해서 피해를 입혔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삭이 지나가니까 지난 7일에 10호 태풍 하이선이 또 동해안을 지나가면서 강원도와 함경도가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이 10호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4개 태풍이 지금 연이어 불면서 지금 북한의 뭐 곡창지대 그리고 중요 광업 기업소까지 좀 타격을 입으면서 좀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북한이 이제 올해 그 최장 기간에 장마가 있었잖아요.
네.
또 이거 앞서서 큰 물이 나가지고 또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한국 국가 정부에서 밝히면 이 태풍이 오기 전에 8월 20일에 북한은 이미 올해 수위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지금 큰 피해를 입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복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수해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
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수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인공위성으로 관찰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요 20개국, 보통 G20이라고 하는데 여기 농업장관들이 뜻을 모아서 세운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네.
지구관측 글로벌 농업 모니터링 그룹이라는 그 단체인데 인공위성으로 세계 각지의 농업 현황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9일에 최신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북한의 이번 수해 피해 현황에 대한 자료가 좀 나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북한의 남부 최대 곡창지대에서 40년 이래, 그러니까 1981년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북의 식량 생산량이 연이은 폭우와 홍수로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뭐 그 이제 근거로 올해 작한 기간인 4월부터 9월에 북한에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또 강수량 대부분이 8월 한 달간 집중이 돼서 주요 곡물 생산지인 황해도 평안도 일대 홍수를 야기를 했고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수확철에 곧 접어들잖아요.
네.
근데 이달 중에도 평년 이상의 강수량이 예고가 돼서 홍수가 추가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유럽 연합에서도 수해 피해가 커서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더 심해질 걸로 보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피터 비로 유럽연합 산하 인도지역 사무국 아시아태평양 대변인이 지난 11일에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힌 내용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보고와 좀 비슷합니다. 4월에서 9월은 북한의 주요 농작물 생육기간인데 연이은 태풍과 이에 따른 홍수로 논밭이 대거 침수된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고 또 태풍 피해가 컸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북한 전역에서 한 천만 명 정도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연재해는 취약계층의 인도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걱정됩니다. 아까 먼저 검덕광산 피해도 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피해가 북한의 올해 경제 목표를 바꿀 정도로 영향이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김 위원장이 지난 8일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었을 때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 검덕지구 지원 문제를 논의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예상치 않은 태풍 피해로 국가적으로 추진시키던 연말 투쟁 과업들을 전면적 이유로 고려하고 투쟁 방향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을 했고요. 김 위원장은 이 검덕지구를 하루빨리 복구하는 건 그곳 인민들과 국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절실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중요 명맥을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할 급선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이 검덕강산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김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경제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정치국 회의를 열었을 때 이제 세계적인 그 바이러스 확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올해 경제 계획 수정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일부 정책적 과업들을 조정 변경하는 걸 논의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태풍 피해 이후에 전면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만큼 태풍 피해가 크고 특히 이 검덕강산의 피해가 올해 경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데 좀 결정타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덕강산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큰가요?
네. 이 검덕지구가 북한 최대 규모의 이제 납아연, 마그네사이트 이런 비철금속 생산기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그 선전 매체의 보도 같은 걸 보면 이 단천시 검덕지구를 북한에서는 금골, 돈산, 백금산 이렇게 불린다고 소개를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덕에서는 보통 아연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고 룡양, 대흥강산에서는 마그네사이트가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이런 비금속 자료가 어떤 데 쓰이냐면 철강과 건설 자재,
네.
총알 같은 이런 군수물자에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것만 해도 피해를 줄 것 같고 또 북한은 세계 2위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 마그네사이트로 만드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그네시아 클링커라고 하는 소재를 추출을 하는데 건설 자재인 뭐 시멘트나 네. 고무, 도자기 공업에 널리 사용되는 재료라고 하고요. 그동안 이 마그네시아 클링커 생산이 북한 외화벌이에도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곳이 지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북한 경제를 전면적으로 올해 그 목표를 수정할 걸 검토할 정도로 지금 경제 검덕강산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검덕지구 현지 분위기에 대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이 있나요?
네, 한경남도 소식통을 통해서 지난 10일에 들은 소식인데요. 지금 검덕강산 그 일꾼들은 물론이고 광산마을 주민들도 맥이 풀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이번 태풍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처참했다고 현지 상황을 전해왔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 소식통이 전해온 좀 피해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좀 일단 인명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 상륙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일했던 그러니까 17수직갱에서 일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네. 부갱장으로 47살 된 이모 씨가 있었는데 동료가 6명이 있었나 봐요. 근데 수직갱 인끄라 쇠밧줄, 그러니까 여기서는 삭도라고 하는데 이게 네. 끊어지면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고
네.
이제 이들 구하려고 들어갔던 갱 소대원 5명은 통로가 무너지면서 지금 심하게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렇게 좀 심한 사람도 손발을 잘라야 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은 걸로 알려져 있고 일단
네.
갱이 이제 물이 잠기니까 뭐 네. 채굴 설비, 운반 설비도 토산물에 잠겨서 건져내지 못했다고 했고 18수직갱에서는 11명이 갱에서 나오다가 지금 토산물에 묻혀가지고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갱도 역시 모든 설비가 물에 잠겨서 건지지 못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광산당위원회는 그 현재 알려진 사고가 부분적인 것으로 이 기업선은 엄청난 일에 겁에 질려서 사고 전반에 대한 통계는 아직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왔고요. 그리고 현재 기업소 측에서는 이 초토화된 광산을 복구하고 설비를 다시 구축하는 것에 아무리 빨라도 최소 3개월은 걸릴 걸로 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가 정말 너무 크네요.
네.
북한 당국이 수해 피해에 책임을 물어 간부들을 또 처벌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연재해 피해 책임을 전부 간부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북한이 이제 수해 복구 작업을 한편으로 하면서 지금 수해 피해 책임을 물어 가지고 간부들을 대거 해임 철책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태풍 피해를 입었던 뭐 강원도, 함경도에 당 행정 그리고 사법기관 일꾼들에 대한 해임 철칙을 단행을 했는데 한 40여 명이 해임 철칙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홍수와 태풍에 대한 대비를 원만히 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였고요. 함경남도 당위원장 김성일 그리고 강원도 원산시 사회안전부장은 물론이고 뭐 동사무장, 동당비서, 기관기업소 책임자 등 이 각종 간부들을 해임 철칙시켰다고 하는데 문제는 북한이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들이 항파야 돼서 비만 조금 와도 금방 계곡이 넘치고 산이 무너지고
네.
또 강, 하천, 해안 지역 이런 시설도 좀 열악하고 언제 뭐 이런 것도 다 좀 열악하다 보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도 수해 피해를 입는 게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간부들에게 다 좀 책임을
전가한 거네요.
예, 전가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아마 너무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이게 불만이 지도부로 향할까가 두려워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뭐 이거는 좀 모르겠지만 책임을 현지 간부들한테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부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자연재해를 네. 어떻게 막나요, 사실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네. 것들 미리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비는 안 하고 지금 피해가 발생하니까 책임만 다 남한테 전가를 하고 있네요.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북한 자력으로 다 이걸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국제사회의 지원 움직임들 좀 보이나요?
네, 일단 한국 정부도 수해 피해 지원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UN에서도 북한이 요청만 하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지금 보건, 영양, 식수, 위생 지원품을 다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말만 하면 즉각 분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현재 북한 상황 보고 있고 유럽연합은 이에 앞서가지고 수해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역시 북한이 요청하면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남포항을 통해서 2만 5천 톤 밀을 북한에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피해 관련해서 외부 지원 받지 않겠다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지금 러시아의 밀은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유엔이나 한국이나 유럽 연합 이런 또 서방 국가 한국에 또 지원을 하겠다는 데에는 뭐 지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아픈 자식 두고 체면치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네.
지금 북한의 피해가 워낙 심각한데 이럴 때 얼른 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릴게요. B2B가 부릅니다. 괜찮아요.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TV와 연예인. 한국에는 다양한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1박 2일 슈퍼맨이 돌아왔다.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공부가 뭐니를 비롯해 수십 가지가 된다. 영화배우나 가수 등 연예인들이 출연하는데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그들의 가족이나 자녀들도 출연한다. 재미도 있고 인기도 있지만 반면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 오늘 우연히 인터넷을 들여다보다가 한 사용자의 댓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공부가 뭐니란 프로그램이 짜증난다고 했다. 이유인즉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좋은 곳에 넓은 집에서 살면서 자녀들은 영어 신문을 읽고 특목고라는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목표인데 이는 자신의 아이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불만을 터놓은 거다. 다른 인터넷 사용자도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자기 잘 산다고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보기 싫다고 불평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잘 살지는 못하는데 연예인들의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짜증난다는 거다. 아이들을 키우는 육아 프로그램만 봐도 널찍한 집에서 풍족하게 아이를 키우는 모습은 더더욱 자신들과 비교된다며 볼부은 소리들이 나온다. 문득 예전에 한국 태생의 한 친구도 예능 프로그램을 아예 안 본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 친구도 아마 똑같은 이유였던 것 같다. 잘 사는 사람들이 아이랑 같이 나와 놀면서 돈까지 벌어가니 짜증이 나서 아예 안 본다는 거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 친구의 속이 꼬부라졌다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요즘 예능 방송을 보고 있노라면 연예인들이 으리으리한 호화주택에서 사는 모습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는 느낌을 받긴 한다. 그러고 보면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되어가는 걸까? 그보다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연예인이라면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다. 잘나가는 연예인들은 영화 한 편에 몇십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물론 누구든지 노력하고 능력 있는 만큼 대가를 받아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크게 힘 안 들이고 고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심기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또는 그 자녀라고 해서 TV에 나와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생활을 보여주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분명 위화감을 주기는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결정된다. 연예인들 개개인의 가치 또한 돈으로 결정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잘 사는 연예인들 또한 그들만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도 그럴 것이 연예인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다. 지금 이 순간도 뒷골방에서 영화 한 장면에 출연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들도 수도 없이 많다. 물론 잘 사는 연예인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서민들의 눈높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그들은 거짓을 보여주거나 시청자를 기만하지는 않는다. 무릇 어떤 이들에겐 눈엣 가식 같은 프로그램인지 몰라도 또 어떤 이들에겐 긍정적 에너지와 삶에 활력을 주는 가치 있는 프로일지도 모르는 일 아닐까?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 시간에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이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오늘은 맞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네, 대략 빠르면 10월 말, 네, 그렇지 않으면 11월에도 백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아무튼 기다려보죠.
네.
오늘은 변비 얘기해보려고요. 약간 그렇습니다만.
아,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네, 미영님께서는 변비 혹시 고생하신 적 있나요? 변비로?
정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방송이 참 내용이 다양하죠. 변비 얘기요. 뭐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는 네,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는 굉장히 그 위생실을 하루에 그냥 정기적으로.
그렇군요.
네, 너무 네, 세세한 설명인가요?
다행입니다.
잘 그렇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변비로 불편을 겪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진짜 많아요. 네. 저도 친구들이랑 만나면 이 얘기로 시작해서 이 얘기로 끝납니다. 얘기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 분도 있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변비가 찾아왔을 때 또는 만성적으로 변비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증세를 완화할 수 있는 과일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변을 이렇게 좀 제대로 못 보는 맞아요. 분들을 우리가 변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근데 변비의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르다면서요. 어느 정도의 증상이어야 아, 당신은 변비입니다라고 처방이 내려지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 보통 횟수죠, 횟수. 아니면 잘 배변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
네.
보통 의학적으로는 3, 4일에 한 번 미만인 경우.
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정도면 의학적으로 약간 변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니, 보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네. 거의 식사는 하루에 적어도 두 끼는 드실 텐데
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변은 두 번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약간
이건 정말 병이네요.
변비 증세라고 네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변비는 근데 전 인구의 한 5%, 많은 나라는 한 20%가 증상을 호소할 만큼 흔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많아지면 또 자주 나타나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조금 더 흔히 발생한다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증상이 다양해서 배변 횟수만으로 변비를 딱 진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제 세계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6가지 대표적인 증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기준을 정한답니다. 이제 이걸 보통 로마 기준이다 이렇게 부른다는데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아두세요. 배변을 할 때 힘을 너무 많이 준다. 한 25% 정도? 힘을 좀 자주 준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 네. 변비 증상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배변할 때 그 덩어리가 지거나 딱딱한 변이 한 네. 4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도 변비 증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변을 했는데 다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한 4분의 1 정도 든다? 그럼 이것도 역시 변비 증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일주일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로마 기준 조금 엄격하네요. 일주일에 3회가 안 된다? 그러면 약간 배변 증상이 있다고 보기도 하는 것
증상이
같아요.
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두 번, 한 번도
네.
안 된다면 변비 증세가 있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약간 이게 좀 연상이 되기도 하고 네,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불편해하실 분들을 계셔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며 사실 이게 우리가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
그렇죠.
생체 현상
중요한 일상생활이죠.
이잖아요. 네. 그래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배출시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잘 들어두는 것도 오늘 이 시간 잘 들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변비가 왜 생기는 건가요?
의학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보통 분류가 된다고 그러네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장에는 그 긴 관모양으로 막 위치에 따라서 대장이 굉장히 복잡한데 맹장, 무슨 상행결장, 무슨 하행결장, 뭐 구불결장 등등 대장의 길이가 1.5m나 된답니다.
네.
근데 이 대장 속에 음식물 찌꺼기, 수분, 또 전해질, 세균, 가스 이런 게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대장 기관 가운데 어느 한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게 배변 활동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증상이라고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굉장히 긴 대장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장 기관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병이 있었을 때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저항증이라든가 저하증이라든가
네.
당뇨, 심지어는 치매 같은 거.
아.
그다음 척추를 다쳤을 때도 변비 증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병 때문에도 변비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치매에 걸리면 변비에 더 많이 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변비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비 증세가 막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네. 어떤 식으로 혼자 이렇게 좀 응급 처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실
하나요?
심한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이런 정도면 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중이 갑자기 줄어든다거나.
네. 배출을 못 했는데 체중은
그렇죠.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혈변.
피가 섞인
네, 빈혈기가 있다거나 또는 이렇게 막 뭔가 배변이 잘 안 되는데 열도 난다거나 이것은 심각한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비라는 게 흔하니까 이거 뭐 그냥 뭐 얼마나 심한 병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변비 증상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중이 줄어든다거나 혈변이 나온다거나 빈혈이 생긴다거나 열이 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장암 또는 염증에 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네. 이런 경우도 배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배변 때문에 병원을 가라는 게 아니라 배변을 일으키는 그 중요한 증상들 네. 대장암이나 염증 때문에도 문제가 클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도 역시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병원은 이때 돼서 병원 가면 늦을 수도 있잖아요.
늦은 거죠. 늦은
좀 미리 미리 뭔가 일주일에 한 세 번 이상 원활한 그런 배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네. 몸이 느낀다면 얼른 좀 병원을 찾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변비하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변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장 기능에 이상이 오는 딱 거기까지만 변비일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서 네네. 조금 좀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 뭐 약도 먹고 하면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다른 병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변비가 문제가 아니라 네, 네. 더 큰 질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병원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변을 제대로 못 보는 분들의 경우 얼굴이 누렇게 뜬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제대로 배출이 안 돼서 그런 거다 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계속 몸에 이런 어쨌든 오물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은 병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런 심한 증상은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요. 심하지 않은 경우 이제 그야말로 변비가 조금 있는 경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겠네요.
다른 방법들요.
네네.
병원에 안 가고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가져오신 거죠 그런 방법들도.
네. 그래서 오늘 그 네. 음식을 뭐 변비를 개선을 증상해 줄 수 있는 먹는 걸로 개선을 증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할 텐데
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과일입니다. 과일. 변비에 과일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모든 과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변비에 좋은 과일들 몇 가지 소개해 줄 텐데
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많이 네. 드시는 바로 사과. 이게 우리 몸에 이로운 과일로 유명한 식품이긴 한데요. 변비 예방에도 역시 좋다는 거고요.
네.
사과에 함유되어 있는 펙틴 성분 이게 장의 운동을 이렇게 막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래요. 그리고 또 묽은 변 이거 단단하게 해주는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바로 이런 펙틴 성분이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또 장벽에 보호막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몸에 해로운 유독성 물질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로회복, 그다음에 치매 예방 또는 입의 건강, 그다음에 심장질환 예방 또는 심지어는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할 정도로 사과는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변비 개선 효과도 아주 크다고 합니다. 사과 많이 드세요.
한국에서는 근데 네. 그 아침에 좀 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사과 챙겨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아침에 사과 하나를 꼭 먹거든요.
아, 그래요?
왜 보통 우리가 약간 상식 같은 거 있잖아요. 기본 상식으로 네네. 아침 사과는 금사과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사과 하나를 먹고
예. 좋습니다.
요즘 또 아오리 사과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아, 그건 뭐 어떤 사과예요?
그 껍질이 파란 사과.
아.
네, 이 껍질이 파란 사과는 북한에서도 많이 나는 사과거든요. 말하다 보니까 침이 나오네요. 사과의 그 시큼한
사과
맛.
사과 좋습니다. 네. 근데 금사과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이게 건강이 좋아서 진짜 여러 가지 효능이 있어서 금쪽처럼 귀하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사과를 많이 자주 먹고 변을 보면 색깔이 황금 색깔의 변이
정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금사과일 네. 수도 있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과는 진짜 뭐 만능인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소개해 주실 과일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바나나.
껍질, 네. 과육 사이에 식이섬유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바나나는 크기 때문에 포만감, 배도 불러요.
네네.
그래서 또 나트륨 배출, 소금기 배출을 도와주기도 해서 신장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칼륨이라든가 각종 비타민도 역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나나, 배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네.
단 초록빛깔 바나나는 탄닌 성분이라고 해서 약간 떫은 성분이 있어요.
네.
이건 변비에 도움 안 됩니다. 이건
그래요?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비에
오히려.
도움되는 바나나는 노랗게 익은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우유에 갈아가지고요. 이거
네.
마시면 됩니다. 하루에 두 개 정도 섭취하면 변비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네. 가장 누군 과일 중에 하나가 사과랑 바나나입니다.
그죠. 제일 싸고.
제일 눕고 네, 그냥 네네. 제일 흔하게 먹는 그런 과일인데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너무 흔하게 많이들 드시지만 사실 네. 북한에서 바나나는 그렇죠, 일반인들이 있군요.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지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황장엽 선생님이 여기 한국에 오셨을 때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 손녀들에게 바나나 주려고 러시아 같은 데 이렇게 여행을 가면 꼭 북경 들러서 바나나 사가지고 네. 와가지고 바나나 먹었는데 껍질이 새까맣을 때까지 바나나를 놓고 먹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오래 두고 뭐 바나나도 그러니까요. 금방 또 껍질이 상하잖아요. 껍질 상하잖아요. 예. 저도 그거 이게 한 꾸러미라고 했죠. 한 번 하나에 한번 열 몇 개씩 달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못 사고 하나씩 낱개로
예. 딱 하나씩
그렇게 사서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귀한데 그래도 네. 이제 장마당이 생기면서 옛날보다는 조금 그래도 자주 사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바나나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나나 좋습니다.
변비가 너무 심하다 네.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이라도 이 바나나를 요구르트도 북한에서 팔고는 있으니까 아, 요구르트랑 섞어가지고 좋네요, 으깨서 좋아요. 같이 먹으면 변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과일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한 다섯 가지 정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다음엔 자두입니다. 자두. 자두는 좀 흔한 과일일 것 같은데요.
자두를 북한에서 추리라고 하죠.
아, 추리. 네. 추리입니다. 추리. 세 번째 그러면 추리. 이게 이사틴 또는 천연 솔비텔. 이건 뭐 좀 영어라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네. 그런 약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몸 안에 들어오면 이게 수분을 밖으로 빼내는 이런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과에도 들어있었던 성분인데 펙틴도 역시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이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변비를 해소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인데 다만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좋습니다. 추리를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오히려 설사가 날 정도로
너무 많이 나가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적당하게 먹는 추리는 변비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추리는 진짜 비교적 가격도 높고 흔한 네. 과일이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많이 드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 과일은요?
네. 다음 과일은 이게 북한에서는 이 과일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자몽이라는 과일이 네. 있어요. 이건 이제 열대 과일이긴 합니다. 네. 생긴 건 귤처럼 생겼어요. 귤이나 오렌지보다 약간 크게 생겼는데 네. 이 자몽이 약간 쓴맛이 나는데요.
맞아요.
쓴맛과 단맛이 같이 나는 과일이에요. 그런데 이 쓴맛을 내는 나린진이라는 이 성분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지방도 없애주고요.
네.
또 많이 먹겠다는 식욕도 좀 이렇게 줄여주고요. 그리고 몸 안에 이렇게 기름기가 쌓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자몽을 갈아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변비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약 먹는 사람들, 진통제라든가 면역 억제약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자몽을 먹는 것은 안 좋답니다.
아.
그것만 아니라면 네. 자몽을 먹으면 역시 변비 개선에도 좋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북한에서는 간부들이 먹어야겠네요. 너무 살이 막 너무 많이 쪄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살이 찌는 경우
네.
그때는 이 자몽을 먹으면 효과적이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되어 그렇죠. 여성분들이 드십니다.
네네.
그 다음 소개해 주실 과일은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북한에도 아마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단감입니다.
단감.
중에서도 그냥 일반 홍시감이 있고 단감이 있잖아요.
네.
홍시감은 근데 변비 안 좋아요.
오히려 변비가 왜요? 생기죠.
홍시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네. 변비가 생겨요. 근데
맞아요.
단감은 다릅니다. 단감은 오히려 네. 비타민 C 함유량도 물론 많지만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감입니다. 단감. 그래서 물과 함께 먹으면 특히 좋다고 하고요.
네.
네. 다만 곶감 또는 홍시 네. 안 좋습니다. 두 가지는 네. 오히려 변비에 안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단감을 한국 와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살았던 함경도 말고 다른 지역에는 단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함경도에서는 곶감이나 홍시지 홍시. 그거밖에 못 먹어봤어요.
그렇군요.
단감은 식감이 약간 사과처럼 사각사각한
그렇죠.
감을 말하는데요.
단맛이 나는데 그냥 딱딱하죠. 사과 네,
딱딱한,
거의 네. 사과와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 단감도 변비에 도움이 된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뭐 더 소개해 주실 과일이 있나요?
이 변비라는 게 배변이잖아요.
네네.
배변 활동과 관련된 건데 배변 습관도 변비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대변이 마려우면 참지 마세요. 바로 배변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참지 않는
참는 습관. 습관이 오래가면 이거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알겠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이 변기에 앉아있는 습관도 매우 중요한데 너무 길게 앉아있는 거 이거 안 좋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10분 이상 앉아 있는 건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배변 습관만 고쳐도요. 변비 고치는데 특효약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변비에 좋은 과일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또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드리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 드린 과일들 가능한 섭취하시면서 좀 좋은 배출 활동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차를 무료로 주는 기업소 북한 강원도 통촌 출생 정주영 회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998년 6월 소 500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넘은 사람입니다. 그는 북한 동포들에게 이 소들을 지원했죠. 정주영 회장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한국에 와서 현대라는 세계적인 기업소를 일궈냈습니다. 그가 죽고 자식들이 여러 기업들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차에서 사람들에게 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차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어떤 사람들에게 차를 기부하는 걸까요? 현대차는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소중한 목숨을 구한 두 명의 의인들에게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한 씨로 지난 5월 12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채 주행하던 차량을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으로 막아세웠습니다. 투스카니는 현대가 만든 자동차 종류입니다. 현대차는 의인을 돕고 싶어서 한 씨에게 수리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최신 모델인 벨로스터라는 이름의 자동차를 제공해 화제가 됐습니다. 현대차가 자가용 승용차를 제공한 또 한 사람의 의인 박 씨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경남 함안군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1톤 트럭 운전자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박았습니다. 그리고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했죠.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목격한 박 씨는 지체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죠. 박 씨는 사고 차량을 멈춰 세운 이후 트럭 운전자를 차량에서 끌어내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현대차는 이번에도 신형 자가용 승용차 소나타를 그 의인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차량을 무료로 제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차를 기부하는 캠페인, 기프트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에 공헌하고 기업의 영상을 좋게 하기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기프트카의 첫 번째 주인공은 차사순 할머니였습니다. 당시 69세로 운전면허 시험에 960번이나 떨어지고 961번째 합격한 의지의 한국인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소개됐던 인물입니다. 이후에는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단체인 승가원이 차량을 제공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누구보다 세상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청년과 서민들에게 필요한 차량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만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장사나 가게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업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큰 기업소들은 단순히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만을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기업소. 북한에도 이런 기업소들이 생겨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아이유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